제가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2014년에 104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생존에 계실 때마다 연초가 되면 늘 세배를 드리러 가곤 했었는데 100세가 되시던 해의 설날에도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다음에 여쭙기를 목사님 금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목사님께서 찬송가 한 구절을 읊어주셨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라는 찬송가 453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하나님 사랑 더 많이 깨닫게 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어 라고 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신 노 목사님의 소원이 하나님 사랑 더 많이 알게 달라는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깊이 머리가 숙여졌고 그의 겸손함과 진실한 신앙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금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다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1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한 관계로 사상을 살고 세상 속에서는 더 화목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진영 논리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화목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칫 당사자 모두로부터 우리 편이 아니다, 상대 편이다라는 오해와 모함에 처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타협적인 삶을 산다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가치나 신념대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하는 직책은 오늘과 같은 갈등이 폭발하는 세상 속에서는 더욱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의 저는 세상 속에서도 다툼을 만들기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도 진영이나 이념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 여겼고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도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성과는 부족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게 됩니다. 성경 사무엘 하에 다윗이 왕으로 정식 등극한 이후의 정책 집행 과정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그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었다며 소리 높여 애곡하고 그를 애도했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자들과 함께 양육하며 살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절 자행된 심각한 편가르기 때문에 갈라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열두 지파의 통합을 추진했으며 무력과 정치 보복으로 사울 추종자들을 대하지 않고 화합과 포용으로 품었고 마침내 위대한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그의 화합 정책은 그의 시대를 메시아 시대의 상징으로 여기게 될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각 시대별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도해서 비교해 보시면 다윗 왕의 시대가 다른 누구의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지역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한 정치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인데 번제나 소제가 헌신제사의 성격을 지닌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했던 죄의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와 관련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람들과의 화해도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축제 예배였습니다.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7장에서 세부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9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 그 내용을 기록하므로 가장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화목제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다른 제사와 대동소이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나 속죄 제사의 경우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일부는 불태워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의 식물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일반 제사의 경우 비둘기도 제물이 될 수 있었으나 화목제는 비둘기가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 고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첫째는 감사할 때였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제시하여 이 제사가 감사제의 의미가 있음을 밝혀줍니다. 둘째는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후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가리켜 네테르 즉 화목제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자원제 또는 낙헌제 그렇게 구약에서는 불렀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렇게 말씀해서 이 화목제가 서원제사일 수도 있고 자원제사일 수도 있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보면 화목제사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며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였습니다. 이렇게 화목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도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섞여가면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회복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회복을 열망했던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화목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의 육신을 제물 삼아 바침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되게 하고 원수되게 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을 까달라소라고 합니다. 교환한다, 동등한 가치 지닌 것들을 서로 맞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때문에 그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당당히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아무 장애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웃 가운데 누구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그를 대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면 생활이 즐겁지 않고 고민이 깊어지고 내 영혼이 괴로워지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과의 화해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혼의 평화와 즐거움,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고 원수되게 한 모든 장벽들이 사라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죄짐을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혼이 평화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화평케 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평함도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7장 말씀에 따르면 이 화목제사 때 드린 예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7장 15절 1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예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했습니다. 드린 모든 제물을 당일에 다 먹고 혹시 남으면 그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다 먹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큰 제물의 고기를 한 가족이 그날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7장 31절 말씀에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했고, 34절 말씀에서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도 함께 잔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제 드린 날은 본인의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과도 잔치하고 제사장들과도 잔치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이 화목제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범죄했던 아담 부부는 그 직후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라고 추궁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고 가정 안에 남아있으니 그 가정이 불행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는 인간 세상을 불편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했고, 모든 인간 관계가 경쟁과 시기와 미움 등으로 점철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인간 공동체가 붕괴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나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 앞에서는 여지없이 그 관계를 깨뜨리고 절친한 친구가 원수로 돌변하는 현상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것이 당연한 세상 사는 처세처럼 여겨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목제를 드리며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친밀의 관계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바친 재물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함께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의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시는 것은 제단 사방에 뿌린 피와 불태워드린 기름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양한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보시면 나쁜 것은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물의 기름이 사람 몸에 나쁘다는 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런 원리입니다. 죄와 슬픔과 절망과 심판의 형벌 등 모든 나쁜 것은 당신 십자가에 홀로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과 세상 삶의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이 축복들을 서로 나누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제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제를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것에 매우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을 먼저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됨이 먼저입니다.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을 자기 것으로 가지면 이 기름은 사람에게 독소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도 축복이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내게 저주가 되고 인생의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원칙입니다. 둘째는 언제나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 평화는 깨어지고 서로 상처가 됩니다. 나눔과 분배는 더욱 공정과 정의가 수반되어야 사회적 감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셋째는 언제나 예의를 중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의란 실천하지 않았다 하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와 주변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힘 있는 자의 무례함은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예절 바른 태도를 벗어나면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들게도 됩니다. 때문에 나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온전하고 격조 높은 화목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평생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화목제는 이웃과의 화목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목제사의 완성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화목함을 우리끼리 즐기고 끝나고 말면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사는 자신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열매로 결실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화목 제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삶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과 화목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바쳐진 예물들을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날 이튿날에 먹고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족이 그 제물을 당일에 먹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날이나 그 이튿날에 다 먹으려면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서로 나눔이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나눔이 있는 삶을 그 다음 말씀에서도 이어서 다양하게 거룩한 삶의 목록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추수 때에 모퉁이에 남은 곡식은 거두어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해서 피해 입히지 말고 재판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란 광신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화목제사의 정신인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곧 탐욕의 절제입니다. 탐욕의 절제는 자기 삶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인류 사회가 시급하게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끝을 모르는 확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진실은 생태 위기가 증가하면 감염병 위기도 증가하고 신종 바이러스들이 끝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구촌의 생태 위기가 오게 된 것은 탐욕을 위한 무절제한 개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때문입니다. 탐욕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면 생태 위기가 신종 감염병의 등장과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방치한 채 팬데믹에 대응하려 하는 우리의 자세가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부족이 심각하고 그런 지역들이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들의 발생지가 됩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 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 생산 정보를 인류의 공공재처럼 취급하여 전 세계 공유해서 자유롭게 생산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생긴 재앙을 탐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먼 나라의 사정에 애써 눈 감고 못 본 채 하더라도 재난은 연결되고 바이러스는 찾아오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곡식도 남겨두게 하시고 약한 사람 억압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의 품삯을 채버리지 말 것을 지시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탐욕의 절제에서 오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이 관계되어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화목 제사는 일상의 삶으로 완성되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자기 절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사랑과 정의의 나눔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화목제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년이 화목제사 드리는 1년이 되셔서 열매 많은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